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한군 당국은 오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 지역을 건의했으며 이를 양국 국방장관들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할 계획입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은 물론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주 지역은 사거리 200km에 달하는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주 주민들은 궐기대회 등을 열고 지역 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이틀째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미 국무부의 성명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불법적이고 무효인 중재 판결을 옹호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영토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특히 남중국해상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도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며 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영인민일보는 오늘자 일면에서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가 오늘 공식 취임합니다. 영국에서 여성이 총리에 오른 것은 마가렛 대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메이 신임 총리는 지난 6년간 내무장관을 지냈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추진해온 데이비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되자 곧바로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보수당 내에서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마지막 남은 경쟁 상대 앤드레아 레드섬 에너지부 차관이 지난 11일 돌연 물러나면서 조기에 일단락됐습니다. 메이 총리는 곧바로 새로운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이란 혁명 수비군과 쿠르드 반군이 교전 상태에 있다고 이란 관영 텔레비전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쿠르드 반군 진지에 이란군이 포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양측 간 충돌로 이란군 병사 7명과 쿠르드 반군 12명이 숨졌습니다. 쿠르드 반군 측은 이란 내 쿠르드 소수민족들의 권리를 이란 정부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정부군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테러 분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새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무장조직 탈레반의 목표물을 거의 매일 타격하고 있다고 존 니콜슨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니콜슨 사령관은 어제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은 현재 더 좋은 장비로 아프간군이 탈레반에 맞서 공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애스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아프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미군의 보다 효율적인 작전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해 동안 인류가 생산하는 전 세계 음식물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이 그대로 버려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해 약 16억 톤 정도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달러. 이것을 한 줄로 연결하면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닿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데요. 흠집 하나 없는 예쁜 모양의 농산물을 원하다 보니 출하 과정에서 버려지고 또 소비자의 식탁까지 가는 유통 과정에서도 수차례 걸러지면서 버려지는 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들은 일부 가축 사료로 쓰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들판에서 썩어가는데 또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이것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죠. 2030년까지 폐기되는 음식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원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유엔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끼고 다소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함경 남북 또는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3도, 신의주 21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1도에서 30도, 함흥 20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20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Journey의 노래입니다. Open Arms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한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판결을 즉시 받아들일 것을 중국에 촉구했고요.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군사 대응을 시사하면서 판결을 전면 무시할 태세입니다.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오늘 공식 취임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에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메이 신임 총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민공명 연립여당 등 집권 세력이 승리한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 이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향후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국제분쟁심판기관인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어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중국해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중국 영해였기 때문에 중재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에 군사적인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반공식별구역을 선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당연한 권리로서 이 판결을 계기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 중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류 부부장은 이어서 이번 중재 판결은 구속력이 없고 무효한 것으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에 어떤 나라든지 이 판결을 이행하려 든다면 중국은 필요한 수단으로 그들을 저지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군사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반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반공식별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예, 반공식별구역은 각 나라가 공중에 임의로 설정하는 영역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군용기는 미리 비행 계획을 해당국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없이 침범하면 군사적인 위협으로 관주해서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예.
중국이 예고한 남중국해 반공식별구역은 중국 이름으로 융싱다오인 우디섬과 난사군도로 불리는 스프레틀리 제도 내에 7개의 인공섬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남중국해 상공의 거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기 때문에 또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이제 중국이 받았는데
네.
중국에서는 뭐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급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남중국해 일대가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는 또한 중국 필리핀의 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대화 해결 견지라는 제목의 2만 자 분량의 백서를 발간해서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등을 설명하면서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은 중국에게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이 백서의 영문 번역 해설본을 세계 주요 국가 언론 매체와 정부 기관에 긴급 배포하는 등 이번 이번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옳지 않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즉시 판결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중국에 촉구하고 있죠.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판결 직후에 성명을 내서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은 판결 당일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인 교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판결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크리튼 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이어서 우리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우리의 지속적인 지도력을 원하는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중국 모두 이 물러설 뜻은 없어 보이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본격화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선임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에 대해 중국과 이웃나라들 사이에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가가 되라고 중국에 요구한 뒤에 우리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는 조만간 예정된 다자 외교 일정을 통해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달에만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과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 예정돼 있고 9월 초에는 중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몽골에서 진행될 제11차 아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패소 판결이 나온 뒤 첫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 문제가 이번 아셈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고 선언한 상황이고요. 미국은 아셈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을 통해서 중국 측에 중재재판소 판결을 수용하라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그러니까 아셈 회의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이번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임이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회의체인데다가 미국과 중국도 공식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9월 4, 5일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면한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후속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볼 텐데요. 영국에서 오늘 새 총리가 취임하는군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오늘 데이비드 캐메런 총리의 뒤를 잇는 영국 내각의 수반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메이 신임 총리는 지난 1980년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냉전이 해소되던 시기에 영국을 이끌면서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26년 만에 영국의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 오랜만에 여성 총리가 다시 등장하게 됐는데, 자, 여성 강요들도 많이 등용될 전망이라고요?
네, 가디언과 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영국 언론들은 메이 신임 총리가 내각 주요 보직에 여성들을 대폭 임명할 것이라고 어제 전했는데요. 내각의 최대 절반가량이 여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번에 영국 그 신임 총리 취임이 조금 갑작스럽게 이뤄진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국민투표 직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 인사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후임은 당초 오는 9월 9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집권 보수당 내부의 경선을 거쳐서 메이 신임 총리와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 차관이 당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투표에 올랐는데요. 레드섬 차관이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둘러싼 영국 사회의 혼란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월요일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독 후보가 된 메이 신임 총리에 대해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즉각 업무 인계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영국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자, 메이 신임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는 평가죠.
예, 오늘 취임하는 메이 영국 신임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하는 일입니다. 현재 영국은 이 탈퇴 절차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상황인데요. 더 이상의 마찰과 혼란 없이 이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메이 신임 영국 총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에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으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의 위상을 다잡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무대에서도 주력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도 메이 영국 총리의 영국 정부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네. 자, 메이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영국 정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메이 신임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주민들이 영국으로 건너오는 것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민적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일부 영국 언론이 오늘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영국이 주변 국가들과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와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차단한 뒤에도 유럽연합을 단일 시장으로 접근하는 경제적인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이른바 특별 지위를 지난달 말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요구한 뒤에 영국이 다른 회원국들과 마찰이 빚어졌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것이 이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일단 메이 신임 영국 총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영국의 새 정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메이 차기 총리와 효율적으로 협력하면서 양국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시키고 지켜나가는 데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주요 전문가들도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신인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영국 국내 정치에서 인정할 만한 지도력을 보여온 경력을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연립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이긴 뒤에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 두 당을 비롯한 헌법 개정 추진 세력이 지난 10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인 전체 3분의 2를 넘겼습니다.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헌법을 고치는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이들 개헌파는 이미 하원인 중의원에서도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헌법 개정을 평생의 숙원이라고 강조해온 아베 신조 총리의 희망에 따라서 총리 임기를 연장할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 아베 총리의 임기가 오는 2018년 9월에 끝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일본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지방창생 담당상은 오늘 후지TV에 출연해서 아베 총리 임기 연장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의가 있고 당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실제로 총리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국을 비롯한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들처럼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이 자민당 대표인 총재의 임기가 끝날 경우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집권 자민당 당규에 따르면 총재직은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데요. 지난 2012년 9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연임했기 때문에 다시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지난 1980년 한 차례 연임한 이후에도 자민당 합동의원총회 결의로 임기를 1년 연장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임기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 집권여당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군요. 자, 총리 임기를 연장해가면서까지 일본 집권 세력이 헌법을 바꾸려는 배경은 뭘까요?
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일본은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서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유지해왔고요.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등은 전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는 헌법을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하게 펼쳐왔습니다.
네. 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일본 언론들이 지난 그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 보수 세력인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가 최근 일본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 젊은 층이 자민 공명 양당의 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10대 유권자들이 자민당의 투표한 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치권의 극우 보수화를 경계한 한 중학교 교사가 사회 수업 도중에 여당을 찍으면 한국처럼 군대에 끌려가게 된다고 학생들에게 말한 사실이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보도돼서 막말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경찰 관계자들과 민권 운동가들을 초청해서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는 소식. 또 손전화를 이용한 게임 포켓몬 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미국의 유명 박물관과 국립묘지 측이 방문객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 총격으로 흑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경찰 등 법 집행 관계자들과 민권운동가 또 활동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이 최근 총격 사건으로 대립이 심화된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 특히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월요일 법 집행 관계자들과 만나서 경찰 개혁 방안과 또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경찰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게 임무고요. 주민들은 그런 경찰을 믿고 또 의지해야 하는데 네. 최근 미국 내 흑인 사회에서는 이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루이지애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들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이틀 연속해서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흑인에 대한 선입견 또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텍사스주의 이 댈라스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던 중에 경관 5명이 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범인은 경찰과 대치 중에 숨졌는데 이 미카 제비의 존슨이라는 이 흑인 남성으로 밝혀졌죠. 이 남성은 최근 사태에 불만을 품고 백인 경관들을 겨냥해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시위가 평화롭게 이어지던 와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마침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 숨진 경관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추도식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경찰이 임무 수행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the bullets started flying, the men and women of the Dallas police, they did not flinch.
네, 댈러스 경찰이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덕분에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근 사태로 미국 민주주의에 깊은 골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I understand how Americans are feeling. But Dallas, I'm here to say we must reject such despair.
네,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그렇게 분열돼 있지 않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불가능한 일에 맞서 진전을 이뤄놨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화합을 촉구하면서 미국 사회 인종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제 추도식에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가 고향이고 또 텍사스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어제 연설에서 경관들의 용기와 헌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퍼져 있는 편견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oo often we judge other groups by their worst examples while judging ourselves.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놓고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의 문제를 이 전체의 문제로 가정해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경찰이 흑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또 흑인 사회는 일부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을 나쁘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그 추도식 연설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이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인종 문제를 설득력 있게 다뤘고 또 그간 인종 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가장 훌륭했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총기 규제 문제를 거론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인 연설로 흘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는데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도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군요.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어제 이 청문회를 열고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밥 굴라트 법사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사안을 다루겠지만 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린치 장관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이메일 수사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린치 장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As you are aware, last week I met with Director Comey and career prosecutors and agents.
네, 린치 장관은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주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과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을 수사한 검사들과 만났고 1년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이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FBI의 결론을 듣게 됐다면서 법무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BI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클린턴 전 장관이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 린치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의혹을 부인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린치 장관은 지난주에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이 애리조나 공항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린치 장관은 우연한 만남이었고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 측이 린치 장관에게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란 주장인데요.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린치 장관은 국무장관이든 그 누구든 사실과 법의 근거에서만 조사를 받는다면서 자신의 의견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가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미국의 수감시설 현황과 인종에 따른 사법기관의 차별 논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요. 특히 최근 경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용의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린치 장관은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법집행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고 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지도부가 법무부에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의회 위증 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체이피츠 의원과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밥 굴라트 의원이 월요일에 11일에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해 가을 의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 위증과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어떤 증언이 위증이라는 겁니까?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10월에 리비아 벵가지 사건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벵가지 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벵가지에 있는 미국 공관이 무장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 전 장관이 관용 이메일이 아닌 보안이 취약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을 밝혀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청문회 클린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세웠던 거죠.
예,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이 기밀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FBI의 수사 결과 110개의 이메일에 기밀 정보가 들어있었고 특히 7건에는 그 당시에 이미 1급 비밀로 규정됐던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이 부주의하긴 했지만 기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하원 지도부는 기밀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클린턴 전 장관의 당시 증언을 문제 삼아서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포켓몬 고라는 이 손전화 게임이 큰 인기인데요.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어제 박물관에서 이 포켓몬 고 게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그러니까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곳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곳인데 최근 포켓몬 고 게임에 열중한 사람들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곳이 추모의 의미를 담은 또 박물관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할 장소이기도 한데 이 게임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뿐이 아니고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 역시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이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곳에서는 게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네. 자, 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스마트폰, 그러니까 컴퓨터 기능을 갖춘 손전화를 이용한 게임인데요. 일본에서 만든 인기 만화 영화 포켓 몬스터를 주제로 한 겁니다. 이 포켓몬은 이 포켓몬스터의 줄임말인데요. 포켓,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는 몬스터, 괴물이라는 뜻이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다가 이 포켓몬이 나타나면 잡는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입니다.
예, 증강현실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가상현실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예. 예,
이 가상현실은 배경이나 환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 인터넷상에서나 존재하는 이 가상의 이미지로 된 걸 말하는데요. 이 증강현실은 실제 현실에서 보이는 이미지에 이 가상의 이미지를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아직도 선뜻 감이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 게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게임은 이 손전화에 달려있는 카메라와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는데요. 이 게임을 시작하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 눈앞에 있는 실제 광경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피카츄처럼 이 만화에 나오는 포켓 몬스터, 이 괴물들의 그림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손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광경을 보는데 이 실제로 보이는 광경에 이 만화 이미지가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전화 화면에 나오는 이 장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인데 이 거기 안에 이 포켓몬스터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자, 이제 게임 속에 이 포켓몬스터 이미지가 나타나면 도구를 이용해서 잡는다는 건데 자, 이 게임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많은 게임이 그렇지만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짐이라고 이 체육관이란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또 이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동안 잡은 괴물들을 이용해서 또 한판 대결까지 벌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 게임은 주로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사람들이 귀여운 괴물들을 수집하는 재미에 몇 시간씩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치러왔는데요. 사실상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긴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명을 해야 비로소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는 이 미국 대통령 경선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And to all my fellow citizens of this great nation,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08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현장. 당시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자 민주당의 경선 후보였던 바락 오바마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환호와 함성을 보냈지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4년마다 전당대회를 열어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각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데요. 전당대회는 정당의 최대 축제이자 당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전당대회의 목적.
각 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대표하는 공식 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와 함께 선거에 나설 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또한 당의 정강을 발표하는데요. 정강 정책은 국내외 다양한 현안들, 가령 경제나 외교 안보, 보건 의료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입니다. 유권자들은 당의 정강 정책을 통해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가늠할 수 있지요. 전당대회에서는 또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고 예비선거 방식이나 절차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정강이 발표되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11월에 있을 대통령 본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당대회 절차.
나흘간의 전당대회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까요?
The 45th Quadrennial National Convention of the Democratic Party will now come to order.
전당대회는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입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들 대의원은 대부분 각 주에서 시행된 코커스, 즉 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예비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지후보를 결정하게 되죠.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역할과 원칙을 보여주는 정강 채택을 하게 됩니다.
All those in favor signify by saying aye.
진행자가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며 정강을 하나하나 채택하는데요. 때로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오랜 논쟁이 오간 끝에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당대회 이틀째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당의 공식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경선 후보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정견을 밝히게 됩니다.
The next candidate to be nominated this eve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enator Barack Obama of Illinois.
지난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이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후보들이 발표되면 각 주를 호명하는 이른바 롤콜이 시작됩니다.
Following the nominating speeches for president, we proceed immediately to the roll call.
각 주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50개 주를 알파벳 순으로 호명하면 그 당의 대의원 대표가 일어나 해당 주의 대의원은 몇 명이고 이 중 몇 명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를 밝히는 건데요.
The great state of Alabama cast 48 votes for Barack Obama.
48. Madam Secretary, the great state of Alabama casts 5 votes for Senator Hillary Rodham Clinton.
지난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엘라베마주 대의원은 오바마 후보의 48표, 클린턴 후보의 5표를 던집니다. 이렇게 발표했었죠. 그런데 사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에 따라 이미 각 후보에 배정된 대의원 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일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의원과 슈퍼 대의원의 숫자를 모아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데요. 만약 대의원 수가 절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이른바 경쟁 전당대회 또는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전당대회의 마지막 날은 말 그대로 절정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택된 주인공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Mr. Chairman and delegates,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12년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연설을 들으셨는데요. 전당대회는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6년 전당대회 일정.
올해 경우 6월까지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당대회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계 인사 등 유명 인사들이 지원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유명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지원 연설자로 나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었습니다.
Young America, why are we only speaking with half our voice when so many issues at stake here directly affect us?
그런가 하면 이 전당대회에서 지지 연설에 나선 이 새내기 정치인들이 훌륭한 연설 솜씨를 선보이면서 이리약 이 전국적인 유명 인사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Mitt Romney is a devoted husband, a father, a grandfather, a generous member of his community and church, a role model for younger Americans like myself.
지난 201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롬니 후보 지지 연설을 통해 공화당의 촉망받는 정치 신인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서게 됐지요.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도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지 연설을 하면서 이름 없는 정치 새내기에서 이략 정치 스타로 떠오르게 됐고요. 4년 후인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전당대회에서는 또 어떤 인물이 지지 선언에 나설지 또 어떤 정치 신인이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전당대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stay on top of it. Stay on top of it 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stay on top of it?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m gonna need help organizing all these packages coming in.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Sure, I will help you stay on top of it.
제이슨이 알렉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I'm going to need help organizing all these packages coming in.
이 모든 소포들을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야 하는데 좀 도와줘.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소포를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알리스도
Sure, I will help you stay on top of it.
그럼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tay on top of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m gonna need help organizing all these packages coming in.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Sure, I will help you stay on top of it.
Today's expression is stay, S-T-A-Y, stay on, O-N, on top, T-O-P, top of it. Stay on top of it.
If you stay on top of it, you are keeping well informed about someone or something.
Stay on top of something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거나 혹은 관리,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needs help tracking all the packages coming in. He says to Alice that if he doesn't stay on top of it, he will lose track and not be organized. So this basically means that he needs to know and control what's happening in that situation.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소포가 들어오는 대로 기록을 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때 또는 상황을 잘 통제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stay on top of it 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gonna need help organizing all these packages coming in.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Sure, I will help you stay on top of it.
Let's review. If you stay on top of it, you keep well informed about someone or something. Stay on top of it. Stay on top of i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5년 7월 13일 오늘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국제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영국의 유명 가수이자 자선운동가인 밥 겔도프가 주도한 이 공연에는 세계 유명 가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는 퀸과 데이비드 보이, 엘튼 존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블랙 사바스, 마돈나, 데비드 크로스비 등 유명 가수들이 줄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장 16시간 동안 계속된 이 공연은 160개 나라에 생중계돼 세계 20억 인구가 시청했습니다. 이날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통해 모은 기금은 7천만 달러였습니다. 기아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 공연은 대중음악의 힘을 보여준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1930년 7월 13일 오늘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우루과이가 올림픽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한 축구 강국이고 1930년이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30년 오늘 월드컵 대회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있던 유럽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월드컵 참가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줄리네가 적극적으로 나서 벨기에와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의 유럽 4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출전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남미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대회는 예상외로 유럽 팀들이 선전해 축구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결승전은 주최국인 우루과이와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를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1930년 오늘 시작된 제1회 월드컵 대회는 월드컵 대회의 초석을 놓은 의미 있는 대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